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잘 아는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Transfigur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빛나는 것처럼 그 얼굴과 옷이 변하는 것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에서 변화된 이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 주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요 거기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또 질문이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참 다채로운 캐릭터입니다. 소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건도 많고 해프닝도 많은 제자이죠. 그래서 한편으론 우리의 모습을 참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삶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가 참 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를 하는데요. 이제 그가 이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도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 28절에서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21세기에 이것을 읽으면 크게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고 율법을 따르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구약에 보아도 또 신약에 보아도 앞으로 이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모습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입게 비친 것 같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예수님의 변화는 어떤 모습이냐면, 앞으로 오실, 그죠?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오는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foretaste of what is coming.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맛보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늘을 잠깐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뒤에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것도 이 사람들, 이걸, 이 사건을 보는 제자들이나 이 사건을 읽는, 듣는 사람들에게는 모세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one of the greatest person in their history.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모세는 두말할 것도 없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고 아까도 본 것처럼 그 얼굴이 빛났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언약의 민족 가운데 율법과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 중에 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대표로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역사 속의 인물은 뭐 다윗도 있겠지만 모세와 엘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둘이 와서 무슨 대화를 나누냐?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The topic of their discussion, their conversation,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별세. 그러니까 말이 별세는 좀 우리가 단어가 그런데 영어로는 띄워주시면요. Who appeared in glory and spoke of his departure. 그러니까 떠나는 것.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영어로 exodus.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산에 올라간 것. 율법도 산에서 받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심벌리즘, 이 어떤 상징성을 다 조합했을 때 결국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2주 전에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은 맞다 내가 그 그리스도고 하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으로 체인 리액션처럼 시작됐던 이 대화가 예수님의 대화로 이어지고 오늘 하나의 이 세 가지가 좀 하나의 뭐 컨클루션 같은 느낌이죠. 이 3주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컨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느낌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자요 메시아요 이분이 우리를 진정한 엑소데스,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가나안 땅, 진정한 프라미스 랜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고백의 위에 그 말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체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맞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아는 것과 이론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도 관계고 죄도 관계의 깨어짐이고 예수님도 관계의 회복이고 천국도 삐까뻔쩍한 곳이라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인 것처럼 천국도 관계로 말해야 되고요. 구원도 관계로 말해야 되고요. 죄도 관계의 깨어짐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ersonal relationship, the experience of that relationship, 그 관계의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영어로도 있습니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잘하는 법, 관계의 뭐 법칙, 100권 읽어보세요. 책 100권 읽는다고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아요. 실제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우리는 관계를 배워가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체험으로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파운데이션이 되고 하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지만 그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해보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쁜 것이구나.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초를 두지만 foundation, we have our foundation on the word of God. But our experience help us to grow in God. 그 체험과 경험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입각해서 그 진리를 체험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라 여러분들 믿으며 날마다 체험 신앙이 늘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 이 영광의 순간에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뭐가 뭐 했다. 뭐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본인의 거를 잘 정말 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또 합니다. 뭐를 하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세 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름 더 inner circle 수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역시나 이 셋은 또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뭐 피곤해서 졸았다, 왜 졸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아주 깊은 밤이었다라고 또 이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졸다가 깨어나요.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결국 입을 먼저 연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말을 꼭 해야 돼. 베드로는 꼭 뭔가 움직여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보면은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했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이제 그런 성격, 좀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확 질르고 보는 성격이죠. 일단 말해보고 보는 성격이죠. 그게 그에게는 단점도 되지만 또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삽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임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임하였어요, 그때.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저들 따로 읽지 않겠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언제 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는 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primary,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누구를 향해 주어졌냐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컨퍼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야.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고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면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먼저 베드로의 얘기를 보고 나서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건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초막은 제가 아마 추수감사 주일 말씀 때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절기가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세 개, 1년에 세 번,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세 번인데 마지막이 뭐였냐면 초막절이었어요. The Feast of Tabernacle.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광야를 걸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텐트를 치고 살아갔던 그때를 떠올리며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일부러 그때는 초막에서 살도록 했던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의 문제를 정확히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장차 오실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 그랬어요. 그때 눈물도 고통도 없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베드로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들으라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어떤 선포와 하나님의 그 마침표가 하나를 본다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가 그리스도가 맞으니 이가 하는 말이 맞으니 이가 걸어가는 길이 맞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라.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은혜의 산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이 은혜의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보냄받은 곳,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위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제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의 자리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한국이 한참 부흥할 때 뭐가 많아요? 막 부흥회 같은 게 많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기도원 막 사람들 많이 왔어요.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요즘은 기도원이 거의 호텔 수준이래요. 근데 텅텅 비어 있대요. 예전에는 환경도 열악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꽉꽉 찼었던 기도원이 요즘은 거의 비어서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제 때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부흥에도 막 멀리서 걸어오고 특히 부흥회 때 그렇게 북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북을 쳤대. 내가 진짜였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막 북을 치면서 부흥회도 하고 사실 좋은 거죠. 나쁜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부흥회를 찾아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조금 모든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 너무 부흥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야. 교회도 뒤로 하고 가정도 뒤로 하고 남편도 밥 챙겨주지 않고 그냥 기도원이 좋아서 은혜의 자리가 좋아서 가는 것, 그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자리는 좋아하지만 그 받은 은혜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사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부흥회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뭐가 있냐면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 수많은 말씀,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천 컨텐츠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 듣는 거 너무 좋죠. 그거 듣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혹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너무 그 말씀만 듣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서 말씀은 듣고 은혜는 사모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산에만 머무르려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주에 10개의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의 설교만 듣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지를 노력하고 싸워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물론 10개의 말씀 듣고 10번의 싸움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듣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 자리는 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목표입니까?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나님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읽었던, 그러니까 신학교 갔을 때 가장 처음 읽었던 책 중에, 여러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처드 니버가 쓴 Christ and Culture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리처드 니버, 그러니까 거의 이제 크리스천 클래식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패러다임들 또는 다양한 흐름들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또 여러 것들을 좀 나누는 책인데요. 뭐 내용은 워낙 길지만 제가 좀 심플리파이해서 거기서 다섯 개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접하는, 세상을 대하는, 세상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한 다섯 정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Christ against culture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그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좀 배경에서 뭐 가요도 들으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뭐 사실은 예전엔 그런 교회도 있었대요. 립스틱 칠하고 와가지고 엄청 혼났던, 옛날에는 정말 세상, 그건 세상 거라는 거예요. 완전 세상 거. 자, 근데 이것도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는,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처드 니버는 뭐 꼭 하나만 좋고 다른 건 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거기에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이 있는데, 뭔가 Christ against culture는 거룩은 추구하지만 너무 세상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The Christ of culture,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이거는 세상과 소통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때로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세상과 속에 그냥 녹아버려서, 그러니까 water down gospel, 너무 희석시키는 복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개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이고요. 중간이 한 세 개로 이 사람은 보는데요. 세 번째는 Christ above culture입니다. 이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Christ is above culture, 문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또는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의 단점을 본다면 is to top down이라는 것이죠. 뭔가 너무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top down, 세상을 좀 정죄하는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바꾸려고 하는 top down, 너무 복음이 제도화되고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우주로 가야 되겠죠.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대립관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분리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라는 거예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이거는 탑다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outside in, 밖에서 무언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inside out 변화죠. 사실 내 내면이 변할 때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변할 때 내 가치관이 변할 때 내 행동이 변하는 것처럼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물에서 살지만 짠 물에서 살지만 몸 안에는 소금에 배어있지 않는 물고기들의 삶처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 물론 여기에도 단점이 하나 있다면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Anyway, 이 리처드 니버는 꼭 이거고 저거는 잘못된 그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자나 생각은 마지막 Christ transforming the culture.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를 매주 받으시잖아요. 주보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보 앞 맨 위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A church that transformed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복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월드뷰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도피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받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여기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한국말로 신앙생활.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신앙이 좋은 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되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안 빠지시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을 신앙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 좋은 분이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생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s Christian living이라고 표현합니다. It's the Christian way of living.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을 합니다. It's a race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자리에 와서 주일을 성수라고 예배를 지킨 것을 신앙의 경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서, 물론 그것도 경주입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낙심케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시고 주일을 지키셨던 분들, 세상 유혹 앞에서 일의 유혹도 있고 즐거움의 유혹도 있지만 그걸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경주를 달리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자 나는 이제 경주를 다 달렸다, 나는 이번 주에 해야 될 크리스천 듀리를 다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원래대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가 레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예배 끝나고 축도가 뭐냐면 저는 블레싱 앤 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나가는 순간 뭘 하는 거예요? 이제 you are starting the race. 경주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일을 살다가 오히려 올 때 이것이 저는 피니싱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물도 마시고 좀 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스태프들하고 얘기할 때 다음 주 저기다 피니싱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승점입니다.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아픈 영혼이 치유되고 낙심됐던 마음들이 일어나고 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이제 내가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뭐 총은 없지만 스타트 땅 치면 축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믿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정말로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더 사랑하겠다. 내가 나에게 허락해 준 사람들에게 더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더 죽여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그것이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산 위에서 은혜 받았다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산 아래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gathering church가 되었다면 이어서 우리는 spreading out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교회, 보냄받은 자들,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위로가 있다면, 힘을 받으셨다면 이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습니다. 열심히 달리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It is so clear.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은혜의 산에 올라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들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이제 너의 일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 이후에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내가 기독교 의무는 다 했다. 이번 주에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싸움은 이제 시작이 된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가서 주님을 향해 달리며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님과 달리는 은혜를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어도 주님 또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서 그 길을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위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산 위에서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죄와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유혹 앞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